사도행전 25번 메시지 사울의 회심 첫 번째. 이 메시지에서는 사울의 회심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사울의 삼중 자격. 9장 1절은 그러나 사울은 여전히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스데반의 죽임당함을 승인했고 스데반을 돌로 친 자들은 그들의 겉옷을 사울의 발 아래 두었습니다. 핍박자 사울은 매우 목적의식이 강한 청년이었습니다. 사울은 고도로 문명화된 도시 다소에서 출생하여 그곳 대학에서 헬라 교육을 받았습니다. 22장 3절에서 그는 자기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했고 율법의 엄격함에 따라 훈련받았다고 말합니다. 이는 그가 위대한 랍비인 가말리엘에게서 종교 교육을 받았음을 가리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사울은 헬라어와 히브리어 모두에서 학자였고 헬라 문화와 히브리 종교 안에서 훈련받았습니다. 더욱이 그는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그에게서 서양 문화의 3대 요소, 히브리 종교, 헬라 문화, 로마 정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히브리 종교에 따라 배웠고 헬라 문화 안에서 훈련받았으며 로마 제국의 한 시민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나 조부모가 로마 시민들이 되었을 것이므로 사울 자신도 로마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은 삼중 자격, 헬라 문화, 히브리 종교, 로마 정치를 가졌었습니다. 주님은 주권적이시며 모든 것을 아십니다. 스데반은 베드로와 요한처럼 배우지 못한 갈릴리 어부들보다 더 많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서양 문화의 3대 요소에서 사울만큼 자격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그는 자신을 히브리인들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기술하는데 이는 그가 히브리인으로 태어났고 히브리 종교에서 훌륭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만큼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이방 세계에 전할 위임을 감당할 자격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교회를 잔해함. 주님이 사울을 얻으시기 전에 그는 사탄에게 얻은 바 되었었습니다. 사탄은 사울이 중요한 인물임을 알고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사탄은 사울을 얻었을 뿐 아니라 그를 충동하여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서게 했습니다. 핍박자들이 스데반을 돌로 치고 있는 동안 사울은 그들의 겉옷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죽은 후에 사울은 교회를 잔해하여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습니다. 사울이 온 교회와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을 파멸시키고 분쇄시키길 원했음을 나타내기 위해 누가가 의도적으로 잔해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은 의미심장합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믿는 이들을 핍박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보낼 공문을 청했는데 이는 그가 만일 그 도에 속한 사람을 만나면 남자든 여자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기 위함이었습니다. 9장 14절에 따르면 사울은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세를 가졌었습니다. 흩어진 많은 성도들이 다메섹에 있었기 때문에 사울은 그곳에 가길 원했습니다. 그는 주님의 이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 그곳에 가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그 도에 속한 사람들을 핍박함. 9장 2절은 사울의 의도가 그 도에 속한 사람들을 색출하여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는 것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그 도란 하나님의 신약 경륜 안에 있는 주님의 완전한 구원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구속과 그 영의 기름 부음을 통해 그분 자신을 믿는 이들 안으로 분배하는 도요, 믿는 이들이 하나님을 함께 갖고 하나님을 누리는 도요, 믿는 이들이 그분을 누림으로써 영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분과 하나됨으로써 핍박받으신 예수를 따르는 도이며 믿는 이들이 교회 안으로 인도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되어 예수의 간증을 지니는 도입니다. 9장 2절의 도는 베드로 후서 2장 2절, 15절, 21절에서 말한 진리의 도, 올바른 길, 의의 도를 포함합니다. 진리의 도는 신약에 담긴 내용들의 실제인 진리에 따른 그리스도인의 삶의 좁은 길입니다. 그것은 올바른 길, 의의 길, 평강의 길, 구원의 길, 하나님의 도, 주님의 도, 그 도 등과 같이 각종 미덕들에 따라 이름이 붙여집니다. 그 도는 이단의 도라고 비방되었었습니다. 주님과 만남. 아마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매우 즐거웠을 것입니다. 그는 흥분했을지도 모르며 심지어 황홀경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사울은 혼자 이렇게 말했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들을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다. 지금 나는 이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에 데리고 와서 투옥시키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는 중이다. 하늘에 속한 빛과 하늘에 속한 음성. 주 예수님은 다메섹을 향해 여행하고 있는 사울을 주시하고 계셨습니다. 사울에게 즉시 나타나지 않으시고 주님은 그가 다메섹에 가까이 올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때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서 들으니 음성이 있어 말하시기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니 틀림없이 사울은 하늘로부터의 빛과 자기 이름을 부르는 음성에 의해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다만 예수를 따르는 이들만을 핍박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늘에서 나온 음성을 들으니 그가 하늘에 계신 이분을 핍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매우 놀랍게도 사울은 하늘에 속한 빛과 하늘의 음성과 하늘에 속한 분을 체험했습니다. 자연히 사울은 말했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그러자 그분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은 그분을 알지 못하면서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사울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을지 모릅니다. 나는 결코 예수를 핍박한 적이 없다. 그보다 나는 스데반이나 그 외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핍박했다. 나는 예수가 무덤에 있는 줄로 생각했는데 지금 그분이 하늘로부터 내게 오셨다. 단체적인 나. 4절에 따르면 주님은 사울에게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주 예수님과 그분의 모든 믿는 자들을 포함하는 단체적인 나였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이단이라고 여긴 도 안에 있는 스데반과 예수를 따르는 그 외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계시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 사람들을 핍박할 때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연합됨으로써 그분과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늘에 계신 분께 손을 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않은 채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나 놀랍게도 하늘로부터의 소리가 그에게 들려준 것은 그분이 바로 그가 핍박하고 있던 분이라는 것과 그분의 이름은 예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있어서 전 우주 가운데의 유일한 계시였습니다. 이로써 그는 주 예수님과 그분의 믿는 이들이 하나의 위대한 사람, 놀라운 나임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틀림없이 이것은 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하나님의 위대한 계시인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그의 장래 사역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며 그의 유일한 사역을 위한 견고한 기초가 되었을 것입니다. 직접 주님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음. 누가는 사울의 회심에 관하여 자세하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주 예수님이 사울에게 충분한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정말로 복음을 들었습니다. 혹자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고 의아해할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난 음성이 십자가에 못 박힘, 구속하는 피, 부활에 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이 충분한 복음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울은 죄인이요 반대자였으나 이 이름의 의미를 분명히 알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둘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가 여호와 구원자라는 뜻임을 틀림없이 알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라는 말을 들을 때 복음을 듣는 것이 아닙니까? 누가 여호와 구원자이십니까? 분명히 바울은 예수의 이름이 지닌 뜻을 알았었습니다. 9장 6절에서 주님은 사울에게 내가 일어나 그 도시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것을 내게 말할 자가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은 간접적인 어떤 통로도 통하지 않고 주님에 의해서 직접 구원받고 그분께로 인도되었으므로 그에게는 그분의 몸과의 동일시 안으로 자신을 새로 가입시켜줄 그리스도의 몸에 한 지체가 필요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가 하기를 바라시는 것을 회심 직후 사울에게 직접 일러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울을 접촉하도록 주님의 몸으로부터 그분에 의해 보내어진 지체가 하나도 없다면 그분의 몸의 어느 지체도 그를 받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주님이 사울을 다루심. 8절은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더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 사울을 다루신 것을 봅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는 사울이 스스로를 상당히 지식적이라고 여겼고 자신이 사람과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아는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주님이 그를 눈멀게 하셨으므로 그는 주께서 그의 눈, 특히 그의 내적인 눈을 여실 때까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도록 그에게 위임을 주실 때까지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아나니아를 통해 확증됨. 그리스도의 몸과 동일시됨. 9장 10절부터 19절에서 사울의 회심이 아나니아를 통해 확증되었음을 봅니다. 10절과 11절은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이상 중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나니아야 하시니 대답하기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그분의 몸에 한 지체인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셨는데 이는 사울을 그리스도의 몸과의 동일시 안으로 새로 가입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 또한 틀림없이 사울에게 그리스도의 몸의 중요성에 대해 깊은 인상을 주었을 것이며 또 구원받은 믿는 이에게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도록 그를 도와주었을 것입니다. 택한 그릇. 12절에서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사울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이상 중에 보았느니라고 일러주셨습니다. 눈이 먼 사울이 시력을 얻게 되는 것은 그가 완전히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그의 내적 눈이 떠져서 하나님의 비밀들과 그분의 경륜에 관한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보는 것은 그에게 상당히 많은 것을 뜻합니다. 13절과 14절에서 아나니아는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어왔는데 그가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성도들에게 많은 악한 일들을 행하였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초기에는 주의 이름 부르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이들의 표시였음을 가리킵니다. 이런 류의 이름 부름은 다른 이들이 들을 수 있는 것임에 틀림없었습니다. 이같이 그것은 하나의 표시가 되었습니다. 9장 15절과 16절에서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은 주님께 택한 받은 그릇이기 때문에 모태로부터 분별되었고 주님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주님은 영원 안에서의 선택하심에 따라 핍박자들 가운데 가장 극렬했던 자를 하나의 그릇, 곧 지도적인 사도로 만드시는데 주권적이시고 능하신데 이는 복음 전파와 그가 전에 반대하고 핍박했던 도를 취하게 함으로써 그분의 위임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결국 대적하던 사울은 그의 승리의 복음 사역 안에서 모든 원수들을 이긴 그리스도의 승리를 경축하면서 개선 행렬 속에 있는 그리스도에게 정복당한 포로가 되었습니다. 성령을 받고 침례 받음. 9장 17절은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말하기를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사울의 경우도 특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심한 핍박자인 그가 믿는 이들을 핍박하러 가는 도중에 하늘에서 임하신 주님에 의해 직접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마리아 믿는 이들과 에베소의 열두 제자가 그러했듯이 그에게도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안수함으로써 그를 그리스도의 몸과의 동일시 안으로 새로 가입시키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9장 17절의 성령 충만은 외적인 충입입니다. 하나님의 신약 경륜 안에 있는 구원의 원칙에 따라 사울은 아나니아가 와서 그에게 안수하기에 앞서 회심할 때에 본질적으로 생명의 성령을 받았음이 분명합니다. 아나니아가 오기 전에 그는 주께 기도하는 중이었습니다. 이는 사울이 그가 잔해했고 체포하려던 믿는 이들처럼 주님을 믿었고 그분을 부르고 있었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의 몸의 어떤 지체를 통해서 구원받지 않았으므로 그 몸의 대표자인 아나니아가 와서 그를 그리스도의 몸과 동일시되게 할 때까지는 성령이 경륜적으로 그 위에 내리지 않았습니다. 18절과 19절은 계속해서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보게 되더라. 일어나 침례받고 음식을 먹으니 강건하여 지더라. 이제 그가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다가 라고 말합니다. 사울의 경우도 에디오피아 내시의 경우처럼 믿는 이들이 본질적으로는 생명 안에서와 경륜적으로는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의 실제를 의미하는 성령 침례와 마찬가지로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동일시됨을 의미하는 물침례에도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침례는 성령 침례의 실제에 대한 믿는 이들의 확증입니다. 양자가 다 필요합니다.